사도 바울 행적의 마지막 부분을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서 총독과 또 아그립바 왕 부부와 그 외 많은 고관 대작들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의 판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 후반부에서는 26장의 후반부에서는 아그립바 왕과 바울과의 만남이 매우 인상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아그립바 왕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기보다는 헤롯 왕의 가문과 교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대자해서 토론을 주고받는 매우 뜻깊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가문의 대표인 아그립바 왕과 교회의 대표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난 공식적인 모임이다 하고 의식을 하고 만났는지 아니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두 대표 간의 만남이 성사되어서 세상적인 말로 말하는 세기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묘사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특히 교회와 헤롯 가문은 긴 시간 동안 매우 악연의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 왕이었던 대헤롯으로 불리는 그가 교회에 끼친 또 예수님의 탄생 사건과 관련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사건으로부터 이 악연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후에 3, 4대 대를 이어서 왕들이 바뀌었지만 그 관계는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가해자요 박해자였고 교회는 희생하고 순교하고 핍박당하는 자리에 늘 그 가문 때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1세 헤롯은 이 대헤롯으로 불리우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자 큰 소동을 일으키고 마지막에는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인물이 자기의 권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이 대헤롯입니다. 둘째 2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성경은 안디바라고 되어 있고 또 헤롯 빌립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 이 두 사람 형제 간으로서 나중에 부인을 빼앗고 뺏기는 관계가 되었다가 세례요한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듣게 되자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생일 잔치에 그의 딸 살롬의 춤값으로 세례요한의 목을 베는 어이없는 죄를 짓는 사람이 헤롯 2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럼 헤롯 3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었던 인물이 헤롯 3세인데 이 사람을 역사에서는 헤롯 아그립바 1세 그렇게 부릅니다. 그 뒤에 이어서 헤롯 4세로 등장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그립바 왕으로 소개되는데 역사에서는 헤롯 아그립바 2세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려서 로마에서 출생했고 로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귀족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어서 비교적 헤롯 가문의 여러 왕들 가운데는 가장 그래도 세상 물정에 세상이 어떻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에서 충분히 경험했고 로마에서 받았던 교육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도 꽤나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이 아그리파 왕으로 불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대표격인 대표적인 사도였던 바울을 만나서 논리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헤롯 왕 아그리파 왕은 자기 선배 선대 왕들이 헤롯 대왕 대헤롯 때나 또는 안티파스 왕 때나 빌립 왕이나 또는 자기의 선왕이었던 아그리파 1세 왕 등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가했던 그 가문의 악행에 대해 충분히 잘 들었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느 시대나 왕이 되는 사람이 자기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왕이 되거나 통치하는 사람이 없죠. 과거 선대들의 왕들이 통치 시대에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했고 또 듣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파 왕은 자기들의 선대 헤롯 가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잘 들었고 잘 배워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속에 그게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살 미만의 아기들을 학살했던 것이나 세례요한을 죽인 것이나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이 모든 것들이 다 명분 없는 일들이었고 악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이 되면서 통치를 시작했을 것이고 그런 일 부담을 안고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 얽힌 문제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긴 설교를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끝에 그의 결론이 당신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구나 라는 그 심각한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 실토를 하는 것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작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말은 짧은 시간에 나를 감동시켰다. 몇 마디 안 되는 말인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좀 더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말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충격이 되었고 무슨 표현이 그를 그렇게 흔들게 되었는지 바울이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바울은 1절 말씀 이하에서 증언하기를 증언을 합니다. 사실 자기가 한 일이란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내가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로마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 부활이라는 역사가 사실 우리 유대인들로서는 낯설지 않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이고 또 나는 부활하신 그분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고 하는 마음의 인생에 빛이 비추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이란 성경에 있고 내가 그분 만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둘째로 그가 증거했던 것은 그럼 왜 자신은 한동안 그렇게 극렬한 박해자였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그런 이 전체적인 사람의 완전한 변신에 어떤 과정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도 물론 반대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극렬한 박해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를 찾아오셔서 불러세워주시고 지나간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 삼아주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감동해서 자신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째는 네가 앞으로 내 이름을 전하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둘째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너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임금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이 일을 위해서 많이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네가 큰 그릇이 된다. 그래서 왕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 들어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굉장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미 알았지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그 은혜 감격스러워서 자신은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온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자신의 변화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에서 그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이 되실 것을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그의 삶의 과정 전체를 한번 뒤집어 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나를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난 부르신 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고 생명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결심을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24절 말씀 보시면 베스도 총독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그 나름대로 총독으로 이 유대 지방에 부임해 오면서 유대 역사나 그 사회의 구조나 유대인들의 독특한 정치 체계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죠. 전혀 이 유대 사회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오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사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내가 뭘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배웠을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 로마는 많은 식민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식민지들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그 문화나 종교를 쉽게 그 모욕하거나 그런 것들을 멸시했을 때는 밀란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이 어느 지역에 주둔하면 가이사의 깃발을 높이 세우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주둔했던 로마군의 깃발에는 가이사의 상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상시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잘 지킵니다. 그 뜰까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마당까지는 갔지만 직접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모든 식민지에서 다 군인들을 징집해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으로 징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이사 숭배를 한사코 거절하는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징집에 가더라도 군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군대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보아서 유대인들은 징집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공부하고 총독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왔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행정가 입장에서 숙달했고 공부했고 이해를 했지 진심으로 그들의 사상과 종교의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았을 때는 로마의 학문에 익숙해 있고 로마식의 논리 전개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총독 입장에 들어보았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교회에 대한 평가 결론이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좀 다른 사람입니다.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그럽니다.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이해가 깊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족 역사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악행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당신 잘 알지 않느냐는 이야기.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바울은 처음부터 이 헤롯 왕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그리빠 왕이 로마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귀족 교육을 받고 돌아온 사람, 이게 17살 때 돌아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문학적인 이해도 있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 나름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가치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 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베스도 총독이 늘 미쳤다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그 베스도 총독에게 대해서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합니다. 그렇게 일축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끝내버리고 아그리빠 왕을 물고 늘어집니다. 집중적으로 아그리빠 왕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모든 일들 다 알지 않냐. 이것이 저 시골 한쪽 구석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꾸미는 일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일이었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일인지 당신이 권력 핵심부에 있으면서 이 모든 일을 다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역사가 무엇인지 당신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지만 바울 역시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되어진 모든 역사 과정 속에 일어났던 불미한 일들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고 나라의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이고 권력 핵심부가 저지른 일들인데 그걸 왜 모르느냐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말은 선지자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지 선지자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의 존재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관의 핵심이었고 삶의 질서의 근본을 말하는 분들이었고 민족 정신의 고심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는데 선지자들을 믿습니까? 아십니까? 다 아시죠? 분명히 잘 아시죠? 그들을 믿으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이 아그리파왕은 나 선지자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 말은 반박할 수 없게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되어진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는 이 사회 속에서의 이런저런 감론 을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진실이 무엇인지 역사적인 팩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의 암시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이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사건에 대해 늘 설명합니다. 이게 어떤 환상 속에서 되어진 일이거나 신비한 체험 속에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도 당신도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에게는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7절 48절을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많이 아는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고 적게 아는 사람에게는 적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의 책임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 조상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를 따르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들인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뭘 말하는지 다 알아요. 헤롯 가문이 그렇게 4대에 걸쳐서 악행을 많이 했는데 헤롯 가문의 악행이 이 마지막 등장하는 게 12장 1절 말씀 이하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되는데 12장의 헤롯 가문의 마지막 만행이 소개되고 13장이 소개되는데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다섯 사람 지도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뭐 이렇게 쭉 다섯 사람 등장하는데 네 번째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럽니다. 헤롯의 젖동생으로 불리우는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12장 말씀까지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소개해도 12장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헤롯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가지고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거 헤롯이 그렇게 망했다. 그 얘기가 12장의 내용 결론입니다. 13장 시작되면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의 신실한 선지자요 교사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헤롯 가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 보내면서 현재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요 현재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도 인사 전합니다, 나도 인사 전합니다, 안부 전하는 사람들 몇 사람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가이사 집 사람이라는 건 누구인가요? 로마 황실의 가족들 아닙니까? 바울이 재판받으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2년 채 지나지 않던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미 가이사 황제의 가족들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겼는지 그 과정은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미 믿는 형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소개합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사도행전 12장까지 헤롯 가문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13장 넘어가자마자 그 가문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돼서 교회의 중년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등장합니다. 이때가 AD 40년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지금 가이사라에서 아그리파 왕과 만나 토론 벌이는 지금은 AD 65년경 정도 됐을 때라고 봅니다. 60년에서 65년 그 사이 정도라고 봅니다.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그 사이에 이 아그리파 왕도 그와 같은 자기들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충격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후에 이 아그리파가 회개하고 예수는 믿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후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왕위권이 계속 헤롯 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헤롯 가문의 이 통치가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으로 마감되어 버리고 더 이상은 헤롯 왕들의 역사가 이어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그를 재촉을 하면서 그랬을 때 이 아그리파 왕의 이야기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십니까 하고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 목표를 29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잡혀서 결박당해서 옥고를 치르는 이런 일 이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슴속에 품었던 꿈이요 기도 제목이요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열정적인 복음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먼저 가진 꿈이 아니라 그 이 꿈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던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의 희망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바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면 99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소원을 바울도 자기 소원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주님의 소원이었고 바울의 소원이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원을 품고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울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 전하는 정말 앞에 말했던 미쳤다 말했던 거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 시대에 이 시대와 같은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선교사님들을 만나거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거나 해서 만나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의 가슴 속에 선교지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그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이 모든 선교지 백성들을 가슴에 품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시공을 같이 해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공간 속에 살아간 우리 모든 이웃들이 우리 가슴 속에 품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열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다 알잖아요. 당신은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다 알지 않냐?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품으셨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간절함을 우리도 품기 원하시는데 이 말씀을 배우고 알고 진리가 무엇인을 깨달았던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헤아리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